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신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간구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어떤 협약이 있었고 어떤 약속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를 들을 때나 혹은 기도문을 읽을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 요한복음 17장도 그런 시각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신 바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는 사실은 간구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구의 내용도 나타나요. 잘 보시면 먼저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5절에는 악에 빠지 않게 보존해달라라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고 17절에는 진리로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20절 이하에는 그들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리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라는 간구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량의 내용을 보면 이런 간구의 내용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시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부는 어떤 분이시고 성자는 어떤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 간에 어떤 모종의 약속이 있었는지 이런 정보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창세전에 동일한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 그리고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표현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또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부께서 택한 자들이 있고 그 택한 자를 성자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택한 자는 성부와 성자의 소유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살펴보시면 성자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을 알 수 있고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격, 그분의 본질과 속성을 보이시는 일들을 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면면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많은 정보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록 성령이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14장, 15장, 16장 각각에 걸쳐서 성령님이 언급되었죠. 따라서 성부와 성자가 약속하실 때 성령은 절대로 배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바로 일에 동참했던 것이고 사실 이런 은혜를 저희가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이 대상적 기도는 신자가 자신이 얻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보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큰 안정감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마지막 주나 혹은 새 첫 주가 되어지면 목회자들은 대개 고민들을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담감을 갖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내 제가 그 부담감을 털어버린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안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아니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느라 많이 애써주셨는데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소개하는 이 말씀이 올해를 마무리하는 적절한 본문이라고 여겨져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대상적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제가 예상하고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기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의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지요. 그런데 왜 성자는 항상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왜 자꾸 성부에게 기대고 의존하고 왜 자꾸 성부에게 뭘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가? 구하는 자는 들어주는 자보다 신분이 보통 낮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모습을 가만 보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이 신분과 영광과 권세가 다 똑같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과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성자는 자신에게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성부에게 기대고 의존하고 무엇을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그분도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다 해버리면 되는데 왜 마치 자신은 실행 능력이 없는 자처럼 왜 성부에게 계속 해달라고 간구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왜 성자가 성부께 철저히 의탁하시죠? 그것은 성자가 하나님의 선택에 종속되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집행에 종속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에 종속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성부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성자가 철저하게 성부께 의탁하는 자세로 자신의 구속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제 아들을 위한 강구의 서론 부분에 이어지는 이 본론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론에 해당되는 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총 12번 등장하고 있는데 세상, 코스모스라고 말하지요. 이 세상은 보통 조화로운 전 우주를 가리킬 때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세상도 세상을 가리키지만 세상에 사는 일반 대중들, 일반 인류를 가리키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를 염두에 두고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9절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를 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여서 이 앞뒤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은 주님의 관심과 사랑 밖에 있다는 이야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지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끄고 있었던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지 못했던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였죠. 그때 주님께서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일단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간구하신 사실을 통해서도 세상은 주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복음 전도의 장이요 신자가 삶을 살아가는 실천의 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의 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가? 우선은 세상은 주님의 관심의 대상임에 틀림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상은 주님과 적대적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항상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항상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탄에 의해서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통치하에 머무르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 주님의 사랑에 관심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은 세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지요? 세상 사람과 살지요? 그러나 세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상이 있긴 하지만 세상이기를 포기해야 된다. 항상 우리는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라는 이 내용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신 다음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곧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자 하나님도 제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성부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부께서 가지고 계신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한은 성부께 있다. 그 누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한과 통치와 섭리 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기도는 시작되어져야 된다 하는 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모호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근거를 먼저 제자들이 당신님의 소유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했죠. 그죠?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성자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자도 곧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부와 성자 안에 있고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항상 사도바울의 선지서를 대개 보시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그분이 구분되면서도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공생애 초기에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을 앞두고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오자 다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셨는가? 앞서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응답하기 전까지는 그들도 세상과 같았던 자들이었고 그래서 세상 중에서 그들을 선택하여 불러내셨다라고 주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지요? 세리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일정한 지역에 세금 징수권을 할당받아 일정한 세금만 내면 그 나머지는 착복하는 그래서 가장 많이 남는 장사를 하는 그런 직책 세리장이었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 앉아있을 때 주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부르심에 세리 마태는 응답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세상 중에서 이제는 불러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전에 먼저 누구의 소유였던 것입니까? 성부의 소유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과 작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콜링을 받고 그 다음에 마태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설교, 산상순과 고별 설교 같은 보아도 같은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은 예수님으로서는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회귀하는 돌아가는 일이지만 제자들로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돌아가시는 일은 크나큰 시험거리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눈에 보였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집에 팔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까지 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들은 얼마나 그들이 연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이런 연약성 때문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명백한 이유는 11절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이제 예수께서 가시게 되어지면 세상에 덩그러니 제자들만 남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선택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힘든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왜 힘든가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물론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세상에서 신앙을 펼쳐야 되니까 힘든 거죠. 목회자인 저는 비교적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분들이지 저한테 신앙생활을 잘하지 몰라고 딴지 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다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뭐 사업 하나 따내려면 뭐 조금 이익을 좀 남기려면 세상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다운 계약서 써라. 좀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좀 조정을 해달라. 항상 그런 주문들을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와 더러움으로 얼룩진 세상이거든요. 넘어지면 죄의 더러움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들을 보존하사 하나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15절 17절을 보시면 각각 악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자의 간구가 과연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이런 성자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10절 하반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래요?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표적 사건을 살펴봐야 되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 사건을 언급하고 난 다음 2장 11절에서 뭐라고 요한이 언급을 했습니까? 제가 이 구절은 자주 언급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들이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가 인용했던 2장 11절 말씀과 오늘 보면 11장 10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메시아로서 영광을 드러내시자 제자들이 메시아로서 믿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주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살펴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긴 했지만 그러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절정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망하는 목회를 한 거예요. 모으는 목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일단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표적이 본래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육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산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육이 배부를 때는 좋았는데 무병장수하고 뭔가 이렇게 될 것처럼 보여지는 조짐들이 일어났을 때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표적은 줄고 말씀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 싫어했고 다 떠나가 버렸죠.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러면서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과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얘들의 믿음이 뭐 완전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흔들기도 했지요. 예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그러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고 예고하시기도 했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죠? 그동안 제자들이 보여왔던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받으셨어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컨테스트 나가가지고 1위를 해야 이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라고 말해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인처럼 아니면 스포츠스타처럼 좀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 이렇게 이르고 난 다음에 자신의 크리스찬의 신분을 드러낼 때 그때 비로소 영광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을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인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마치 완료된 것처럼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을지 말지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바꿔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분이 정말 크고 영화로운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자충족하신 분이시죠. 아무것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 주님이 뭐가 아쉽다고, 뭐가 필요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을 가리킬까요? 주님은 앞서 5절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용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강구했지요.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본래적 영광이죠. 그 다음에 1절에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할 때 그 영광은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과 구별되는 영광, 곧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영광을 가리킵니다. 1절에서 영광은 육신을 입기 전과는 달리 인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부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그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이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 라고 간구했지요.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인성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연옥게 하신 그 상태, 구속의 은혜죠,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도 영화롭게 되셨지만 인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인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인성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인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자기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종교케 한다는 표현이 나타나요. 육체를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생각나지요? 미리 아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성화는 미래일로 남아있지 않고 영화도 미래일로 남아있지 않고 근본적 성화의 은혜를 이미 얻어서 우리는 이미 영화의 상태에 돌입한 자라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구원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구원의 경륜과 손길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 맞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늘 그런 질문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항상 정체성에 대한 의심에 시달리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보통 우리 한국 교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지. 그래서 가만 보시면요. 그 값싼 복음, 헛된 복음을 믿는 구원파 이단들은 확신이 충만한 반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더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도한 확신을 가지면서 율법 폐기론적인 삶을 살 정도로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요 확실한 구원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여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의심에 시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씨뿌리는 비유에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견디는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믿음과 상관없이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는다 하는 사실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세상에서 큰 일을 막 치르고 해내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대서로 보면 밀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번에 밀려가지 않고 되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가, 그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얼마나 많이 버티고 얼마나 많이 내가 부딪히면서 이 세상 세파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고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쁘게 받으셔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 근거는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여기 이름으로라는 말은 이름 안에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 안에,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죠. 이름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그분의 본질과 인격과 속성에 대한 환유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할 수 없죠. 환란의 적신이나 기인의 칼이나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신자가 얼마나 안전한 상태에 있는지 그 성도의 견해에 대한 세 가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된 자들은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선택 교리에 그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었다고요? 아버지의 것이었다. 하나님은 불변하는 분이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한 번 붙드시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도의 구원의 안정성은 어디에 둘 수 있는가? 성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구속 협약 안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통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이루어진 합의는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협약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간구하신 바대로 본래 신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것이었던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된 것입니까? 아들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택자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그 구원을 실제로 실행시키시는 성령 간에 이루어진 삼위 간의 약속의 실현으로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항상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효력 때문에 신자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요.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장담했습니까?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가고요 감옥에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청구하였다 요구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새가족성 공부할 때마다 이 구절을 꼭 이야기하거든요.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어디에 은혜를 받았을까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는 이것도 물론 은혜가 돼요. 근데 어디에서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아직 실족도 하지 않았는데 돌이킬 것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했잖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돌이킬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소간 뒤로 물러갈 수 있고 다소간 실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실족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보존하여 하나되게 해달라라고 광고하셨던 예수님 자신의 제자 중에 왜 가룟유다는 사탄의 밥이 되었느냐? 그러면서도 신자의 구원이 안전하다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타나죠? 12절 하반절에 나타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그래놓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택한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존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미 멸망당하기로 유기된 사람이죠. 그가 누구냐?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가리켜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지옥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지옥 갈 자다, 지옥에 갈 자다, 마땅히 지옥 갈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은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정 구절을 염두에 둔 거겠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것,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시편 69편 25절에도 나타나고 시편 109편 8절에도 나타나고 그런데 아마 시편 41편 9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배반은 미리 작정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자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시다가 여력이 못 미쳐서 하나는 다 구원해내지 못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현상교회 교인 중에 저는 정말 우리 현상교회 등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정말 바라고 소원하지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못 미침으로 일어난 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유다가 미리 멸망당하기로 예정 작정되었으니까 가룟유다로서는 도무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가룟유다가 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들 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을 살펴봤죠. 유다는 절대로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든 적이 있지만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서 키가 2m에 몸무게 120kg에 건장한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칼을 딱 목에 겨누고 네가 갖고 있는 직업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내놓겠어 안 넣겠어? 우리 수영이 내놓겠어 안 넣겠어? 수영이는 아마 대들 것 같아. 내놓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내놓을 수 없어요? 안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 죽여라 하고 안 내놓을 수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의 강요와 강제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인격이 허락하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따라서 가르유다가 내가 사탄의 유혹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놈이 나를 너무 못 살리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졌다 하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변명할 수 있냐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누군가라고 묻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사인을 듣고 자기를 안고 있는 예수님에게 도대체 누가 판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그래서 누구도 정말 가르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적어도 누구는 알도록 가롯 유다만큼은 알도록 사인을 여러 번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애써 부인하고 결국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박차고 나간 다음에 고별설교 14장, 15장, 16장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있지 못했고 유기된 자이니 할 수 없어 팔았습니다라고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복음서가 이미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런 유다를 염두에 두고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대선입과 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등장할 즉 그리스도를 가리켜 멸망의 아들,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유다는 완악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이 의문은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신자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라고 한 사실 이것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기도를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뭐냐면 11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지켜달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 이 내용은 또 다음 주일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믿는 자를 보존하는 일과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일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과 하나되게 해달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놓았는가? 그냥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지켜달라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 두 가지 요구를 엮어 놓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어둠의 세력들이 신자 간의 연합과 하나됨을 깨뜨릴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믿는 자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없기에, 그리고 항상 하나됨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서 간구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어려워지는가 하면 바로 이런 기도의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현하지 못할 때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사건의 전후 상황들도 모른 채 눈에 한번 딱 보이는 거, 귀에 들렸던 거, 그거 가지고 소설을 쓰고, 그거 가지고 마치 하나님 양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다 파악하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내가 딱 보면 알지 뭐, 이렇게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교회 하나됨은 급속하게 깨어져 버립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겠느냐, 다 믿음으로 산다고 다 애쓰고 힘든데 피차 이렇게 격려하면서, 뚜렷한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항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받아주면서 해야 되는데, 뭐 잘못된 거 없나, 저 사람 무슨 흑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마찬가지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공동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보세요. 전부 다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써보낸 편지예요. 우리가 바른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기준이 같아야 돼요.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한 보편적 이해가 비슷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다라고 봐주는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 수납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믿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의지로 결단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져야 이게 이런 어떤 지식과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지. 거짓된 복음들을 들어놓고 그것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고 그것 가지고 엮어 놓으려고 하면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되게 해달라고 할 때 이 간구의 내용을 좀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되게 해달라는 말은 이전에 하나가 아니었는데 하나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미 보편적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부 안에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공교회, 캐톨릭 철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의 교회만 있다고 믿습니다. 그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로. 현상교회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한 교회가 역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고 나중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된 것을 하나되게 해달라는 것이지 하나되지 않은 것을 하나되게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될 수 없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획일적 하나됨을 시도하는 WCC 같은 운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됨의 운동이 아닌 거죠. 그리고 브랜치 철치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느 한 교회가 다 이렇게 브랜치를 내죠. 그죠? 유명한 브랜드 가면 다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식의 정치. 그래서 본교회에서 목사를 파송하고 또 좀 잘못하면 거둬들이고 하는 이런 식의 정치를 펼치면서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개신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것은 개신교가 아니고요. 감독교회예요. 로마교회입니다. 문의만 계신 교직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되게 해달라는 의미가 뭔지를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여기 하나되게 해달라고 말할 때 이 하나됨은 여기 보니까 우리와 같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위격적 하나됨을 염두에 둔 표현인가?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어져 있죠?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시죠? 성부는 계획하고 성자는 실행하고 성령은 적용하죠. 이런 것처럼 각자가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과 은사를 가지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런 하나됨을 교회도 이루도록 해달라라고 주님께서 강구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서 결국은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상황이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첫째로 이 기쁨은 본래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기쁨입니다. 잠언 8장 30절에 성자를 염두에 두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곁은 성부에 계시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의 기쁨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일시적으로 찰나진 기쁨이 아닌 이처럼 변치 않는 그 기쁨을 언급하신 것은 놀라웠던 것이고, 이런 기도가 효력을 발휘해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보세요. 박해를 받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지요? 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해요. 크게 기뻐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있습니까? 조용하시네. 여러분들은 이 기쁨이 있습니까?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허허실실하는 기쁨, 뭐 어디 투자했는데 몇 배로 올랐다더라 하는 그 기쁨, 이번에 대학 입시에 수시에 척 합격했다 하는 그 기쁨, 그거 말고 근본적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마련해 주시는 모든 일을 환영하고 그것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일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목표로 삼는 마음이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즐거워하지 못하면서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한단 말인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 받는 고난 역시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에 동참하는가 하면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만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저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 1년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 참 많았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참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 어려워요. 그죠? 경제 힘들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 경제 지수도 그렇고요. 뭐 초기에는 저 남북한 평화 무드가 조성되긴 했지만 어제 새벽에 제가 MBC 뉴스를 딱 듣는데 새벽에 기도 나오면서 뉴스를 딱 들으면 딱 차에 내렸는데 미국 MBC 방송에서 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북한이 올해 이렇게 잠잠한 것은 남북한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대량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후면 100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보고를 한 것을 보도를 했는데 그런 보도는 이상하게 인터넷 뉴스에서 내려붙여 버려요. 안 보입니다. 어쨌든 참 이처럼 경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모저모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슬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네, 기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의 굴욕을 개의치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언급을 했지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강구,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성자의 강구는 단순한 요구나 요청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 반드시 실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믿음의 경주를 다해오셨는데 내년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잘 달려가서 극락의 기쁨을 함께 소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런 기쁨을 가진 우리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남은 여생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함께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올바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서 이 말씀이 그저 머리에만 있는 말씀, 그저 머리로만 끄덕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각인되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해서 극락의 기쁨 안에서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구원이요 결코 빼앗기지 않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보살핌과 그분의 붙드심 안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누리고 계신 그 영원한 기쁨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긍휼과 위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